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기종을 알 수 없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상황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미사일은 사거리 약 3,000km의 무수단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군당국은 앞서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하려는 북한 측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무수단 미사일을 처음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으며 지난달 28일에도 두 발의 무수단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러시아군의 작전으로 추정되는 공습으로 어린이 7명 등 민간인 23명이 사망했다고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들리브의 병원 등 시내 중심과 여러 곳에 어젯밤 10여 차례의 공습이 가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AFP 통신에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작된 이래 이들리브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리브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를 포함해 반군 연합 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일간 시리아 반군들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중재한 휴전 협정에 반군 단체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군 단체들은 그러나 러시아가 ISIL이나 알카에다와 같은 관계없는 단체들을 자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여성 인신매매 창구로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신문은 ISIL이 여성들을 일종의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ISIL의 한 요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억류한 여성들을 1인당 $8,000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18살 안팎의 앳된 소녀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인터넷 이용자들은 가격이 비싸다거나 사진 속 여성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SIL이 약 1,800여 명의 여성과 소녀들을 억류한 채 고대 이슬람식 전통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올 들어 지중해를 건너다 숨진 난민 수가 2,500명을 넘어섰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만 880명이 선박 전복 사고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유엔 난민기구 대변인은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80명당 1명꼴로 목숨을 잃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해상 경로의 경우 더욱 위험해 올해 2,1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탈출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감비아인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력 사태를 피해 집을 떠난 내부 피난민 수가 3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50만 명이던 아프간 내부 피난민 수가 현재 12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난민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난 뒤에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과 이란 등 주변국으로 피신한 아프가니스탄 해외 난민 수도 2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가 에리트레아 난민 442명을 강제 추방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수단 정부가 에리트레아 난민들을 체포한 뒤 이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50세 이하 모든 국민들에게 무기한 강제 군 복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교도소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흉악범을 비롯한 갖가지 죄목의 죄수들이 있고 무언가 어둡고 음침한 기운이 드는 곳이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만큼은 그런 교도소의 모습을 잊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세계 인권과 화해의 상징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때 복역하기도 했던 폴스모어 교도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폭력 조직에 의해 관리되던 비위생적인 감방으로 유명했는데요. 이제는 깨끗하게 새 단장을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식당 영업을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주방장도 주문을 받는 사람도 모두 복역 중인 수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유명한 식당이 많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꽤 인기 있는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비록 여전히 수감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식당 운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식당 종업원들은 말하는데요. 석방 후에도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잘 생활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31도를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6도에서 30도, 신의주 15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7에서 29도, 함흥 11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에서 2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마르코 벨라스코의 노래입니다. Ordinary So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you have time. Please lend an ear to this ordinary song. Just an ordinary song to a special girl like you, from a simple guy who's so in love with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남중국해 분쟁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된 것을 두고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일본의 대표적 반한단체인 제트회가 주요 활동 무대를 잃게 됐습니다. 제일 한인 밀집 지역인 가와사키시 당국이 제트회의 집회 장소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약 4,600만 명에 달하고 인구 비율로 따질 때 이 같은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이라고 호주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이 오늘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먼저 살펴보죠.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이 G7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가 최근 유코이 유타카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지난 27일 일본 이세시마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선언문 내용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나머지 6개 정상회의 참가국의 고위 외교관들도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G7 정상회의 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중국이 문제 삼은 건가요?
네, 이번 G7 정상회의 선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세계 경제의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 행위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 이렇게 명시한 부분. 나머지 하나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습니다.
네, 자, 중국이 불만을 나타낸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부분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노력을 겨냥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메시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선언문에서는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분쟁 주체로서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 일본과 달리 남중국해 분쟁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영국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도 공동선언을 통해서 중국 견제에 가세한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의 항의 내용은 뭡니까?
네, 중국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전달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G7 정상선언이 채택된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G7 국가들이 남중국해 문제를 선동하거나 긴장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일본과 G7의 이런 방식에 강렬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렇게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요.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본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오늘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국 측의 견해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사회 공통의 우려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이 정상선언의 관련 부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중국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지도를 보시면 남중국해는 그야말로 동남아시아 일대 해양교통의 요지입니다. 아, 북쪽으로는 중국 대륙에 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베트남 해안입니다. 또 남쪽과 동쪽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 타이완도 이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일대를 통과하는 해양 무역량이 한 해 5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붐비는 바다 중 하나입니다. 과거 남진아해라고도 불렸던 곳인데요. 중국은 역사적 배경을 들어서 이 해역 거의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중국군은 남중국해 요지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한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과 미국은 중국의 이런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대표적인 반환단체가 주요 활동 공간을 잃게 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한국과 한국인 또 제1한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표시하는 집단행동, 이른바 혐한시위가 자주 일어나는 일본 가와사키시 당국이 대표적 혐한단체인 제트회의 집회장소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시 당국은 가와사키 시내 공원에서 다음 달 5일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제트회 측에 장소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네. 자, 제트회 반환단체로 알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네. 단체입니까?
네. 이 이름을 풀어서 말하면 제1한인의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시민회, 이렇게 제트회입니다. 이런 이름의 혐한 시위의 전문 단체인데요.
예.
이 단체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해 입에 담기 힘든 막말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가와사키 시가 제트회에 집회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예.
다른 곳에서 계속 시위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트회의 활동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수도 도쿄와 주요 대도시들을 포함해서 일본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와사키는 오사카 등지와 함께 일본에서 제일 한인들의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예.
이 때문에 시내 곳곳에서 혐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또 제트회의 주요 활동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트회는 지난 2013년 이후 가와사키 시내에서만 총 13차례 차례나 혐한 시위를 연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이번 조치가 혐한 시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혐한 시위 장소 사용을 불허한 일,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의회는 지난 24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규를 제정했는데요. 이 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 이후에 처음 실질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라서 가와사키 시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일본에서 혐한 세력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예 제도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지금도 노예 네.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질적으로요. 예, 이런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오늘 호주 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이 발표한 세계 노예 지수에 따르면 노예 상태로 태어났거나 혹은 성매매 대상으로 납치된 사람, 아니면 빚 때문에 붙잡혀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강제 노역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4,5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워크프리 재단은 조사 대상으로 167개국을 꼽았는데요. 이 가운데 인도가 전체 인구 13억 명 중에서 약 1,840만 명이 노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 다음으로는 340만 명이 집계된 중국, 그리고 210만 명의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 북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죠?
네,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2,500만 명 중에서 약 4.37%에 해당하는 110만 명이 노예 상태인 북한이 1위였습니다. 북한은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도 이란, 에리트리아, 적도기니 같은 나라와 함께 최하위인 D등급에 속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 건데요. 예. 조사를 어떻게 한 거죠?
네, 이번 지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53개 언어로 25개 국가에서 약 4만 2천여 명을 인터뷰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조사로 진행됐습니다. 이 현장조사 과정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혹은 내전 중인 리비아와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같은 나라들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가볼 수 없는 나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전체를 추정하는 방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재단 측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북한에 대한 수치 집계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와 또 북한에 인접한 이웃나라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네, 에릭 홀더 전 미 법무장관이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스노든의 행동은 공익적이었지만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알아보고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감을 품은 미국 보수층이 트럼프 후보의 대안 찾기에 나섰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지난해 미국의 흡연율이 15%대로 떨어졌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홀더 전 장관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실태를 폭로해 큰 논란을 일으킨 에드워드 스노든의 행동에 대해서 공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노든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홀더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치 보좌관 출신인 데이비드 엑셀로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 자, 스노든의 행동이 공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홀더 전 장관은 스노든의 폭로 방식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스노든이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논쟁을 끌어내고 또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의 행동이 공익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고 미국의 정보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스노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서든지 아니면 유죄 인정의 대가로 형량을 낮추는 플리 바게닝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와서 죄의 대가를 치르라는 건데요. 네. 이 스노든이 미국에 와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스노든은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해준다면 언제든 미국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간첩법 아래서는 내부 고발자로 지목돼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에드워드 스노든 최근에는 뉴스의 중심에서 약간 비켜 있었던 인물이긴 한데 그래도 한때 그 미국 언론에 거의 매일같이 등장하다시피 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논란이 됐던 스노든의 폭로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3년 6월에 국가안보국 NSA 직원이었던 스노든이 NSA가 전화 통화 기록이나 이메일과 팩스를 주고받은 기록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한 사실을 폭로한 겁니다. 스노든은 영국의 가디언 신문을 통해 통해서 미국 내 통화 감찰 기록과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 등 NSA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스노든은 대중의 이름으로 자행됐지만 실제로는 대중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리기 위해 폭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당시 스노든의 이 폭로는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었죠.
예, 이 당시 미국 정보 당국이 우방 정상들의 선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됐었고요. 국제 테러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미 정보 당국이 기업이나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미국의 애국법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고객 정보를 위해서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예. 자, 이렇게 논란이 커지면서 스노든은 망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밀 폭로 후에 홍콩에 은신해 있던 스노든은 러시아를 거쳐서 남미 쪽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정부가 그의 여권을 취소하면서 모스크바 국제공항에 한 달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러시아 정부로부터 1년 임시 망명을 허가받았고요. 1년 뒤에 다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3년 임시 거주 허가를 취득해서 현재 러시아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스노든에 대한 찬반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 법무부는 스노든이 기밀 문서를 유출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에 끼쳤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하겠다는 입장이죠.
예.
하지만 스노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스노든이 정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그에 대한 처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부동산 재벌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예, 트럼프는 절대 안 된다는 이른바 Never Trump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인물과 자금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뭐 자체적인 대규모 여론조사를 하는가 하면 유력 정치인을 내세워서 제3의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제로 이 제3의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이 애덤 킨징거 연방 하원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나이는 38살로 젊지만 이미 3선 의원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던 공화당 내에서 총만 받는 정치인입니다. 예상 밖의 고전으로 이미 대선 포기를 선언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안으로 여겨졌던 킨징거 의원은 이 트럼프 후보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모두 자신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3의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심사숙고 끝에 결국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2012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미국의 보수 주간지인 위클리 스탠다드의 빌 크리스톨이 지난 주말에 소셜미디어인 트위터에 독립적인 후보가 있을 것이고 매우 인상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밋 롬니 전 주지사이거나 아니면 벤세스 네브라스카 저 주 상원의원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롬니 전 주지사 측근들은 CNN 방송에 제3의 후보로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요. 세스 상원의원 측 역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3의 후보로 나서려면 등록 절차도 일단 거쳐야 되고요. 또 준비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후보를 선정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건 사실입니다.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텍사스주는 이미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네.
하지만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마감일이 지나도 후보 등록을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선 날짜가 다가오곤 있지만 반 트럼프 진영의 이 독립 후보와 자금력 물색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트럼프 후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제3의 후보 찾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인들도 많죠?
예, 물론입니다. 초반부터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한 엘라베마주의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의 적극적인 지지파라고 할 수 있고요. 대선 후보로 나서서 트럼프 후보와 각을 세웠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역시 대선 포기를 선언한 후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벤세스 상원의원이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경우는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고요. 공화당의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경우 트럼프와 협력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공식적인 지지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원은 하겠지만 지지 선언은 하지 않겠다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5월 31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는 금연의 날을 맞아서 흡연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또 담배로 인한 그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때마침 이 미국의 흡연율이 발표가 됐군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해 미국 성인의 흡연율을 발표했는데요. 흡연율이 15.1%로 그 전해인 2014년도에 16.8%에 비해서 2%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흡연율이 매년 1% 내지 1% 이내의 감소세는 보여왔지만 이렇게 2%에 가까운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재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담배를 피운다는 건데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흡연율이 매우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 5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흡연율은 42%에 달했습니다. 당시는 관공서나 식당, 공항, 심지어 병원에서도 흡연이 허용됐는데요.
네.
하지만 흡연이 암을 유발하고 건강에 치명적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흡연율 역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북한의 경우에는 흡연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50년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북한 성인 남성 2명 가운데 1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3%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성인 남성은 찾기 힘들 정도로 북한의 흡연율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 미국의 흡연율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미국에서 지난해 흡연율이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국가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금연 운동과 이 담배 매기는 세금인 비싼 담배세, 또 금연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미국 어디서든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요즘은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금연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담배 대안으로 많이 찾고 있는 전자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전자담배도 흡연율에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흡연율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흡연율이 계속 줄어드는 데 있어서 이 전자담배가 역할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를 통해서 교환식 용기에 들어가 있는 용액을 수증기 상태로 흡입하는데요. 전자담배 제조사들은 전자담배가 흡연 욕구는 충족시키면서 카트리지에 있는 니코틴 양을 점점 줄여서 금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전자담배는 담배잎을 사용하지 않고 연소 과정도 없기 때문에 담배보다는 유해물질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 못지않게 몸에 해롭다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니코틴 양은 줄어들지 모르나 다른 발암물질이나 유해 성분이 검출되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를 통해서도 니코틴에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 식품의약국 FDI는 앞서 지난해 미 중고생 300만 명이 전자담배를 흡연해 전년보다 50만 명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몇 년 후 성인이 되면 결국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미국의 성인 흡연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도 역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군요.
예, 실제로 FDA는 5월 초에 18살 미만 미성년자에게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새 규제는 기존 규제 대상인 일반 담배, 즉 권련과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 외에 전자담배와 앞으로 생산될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CDC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선 매년 48만 명 이상이 흡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 말리의 노래 들어보시죠. No Woman No Cr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스펠링 비라고 하는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영어 단어를 철자를 알아맞히는 대회인데요. 대회 결승전이 TV로 생중계될 정도로 미국인의 큰 관심을 받는 연례 행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펠링 비 대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Get a pen.
Get a pen. Is this French?
It's from French.
Get a pen. G-U-E-T-A-P-E-N.
사회자가 생소한 영어 단어를 말합니다.
앳된 여학생이 단어의 어원이 프랑스어인지를 물어보고는 또박또박 철자를 말하는데요. 긴장감이 넘치는 이 현장은 영어로 Scripps National Spelling Bee라고 하는 전미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입니다. 미국 언론사인 스크립스사가 매년 주최하는 스펠링 비에는 8학년 또는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출제자의 발음을 듣고 철자를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스펠링 비 대회 목적
Spelling Bee.
T-U-L-A-R-E-M-I-A.
Jugend Stil.
Jugend Stil. Numbnut.
Spelling Bee 대회는 학생들이 영어 철자와 어휘력을 향상하고 단어의 개념을 익힐 뿐 아니라 올바른 영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탄생한 대회입니다. 학생들은 지역 학교에서 예선을 치르고 주 예선을 거친 후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미국 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령과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의 학생들도 지역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올해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캐나다, 가나, 자메이카 등 10개 나라를 대표하는 284명의 학생이 출전했고 대부분의 학생은 13살에서 14살이었습니다.
스펠링비 대회 역사
스펠링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자 맞추기 대회이자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유서 깊은 대회입니다. 지난 1925년 9개의 지방신문사가 협력해 첫 번째 전국 대회인 National Spelling Bee 대회를 개최했죠. 그리고 1941년에 언론회사 Scripps가 후원사가 되면서 National Scripps Spelling Bee로 불리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부터 45년까지를 제외하고는 매년 대회가 개최됐고 1994년부터는 결승전이 TV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스펠링비 대회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참가자의 숫자도 치솟았는데요. 올해의 경우 미국 내외에서 무려 1,100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전국 예선을 거친 284명의 학생이 워싱턴 DC에서 최종 예선을 거친 후 45명이 결선을 치렀습니다.
스펠링비 이름의 유래
자, 그런데 왜 영어 단어 철자 맞추기 대회 이름에 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비가 들어가는 걸까요? 사실 왜 철자 대회를 스펠링비라고 하는지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벌은 마을 사람들이 농사나 바느질 등 뭔가 힘을 모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데 사용해온 단어지요. 그래서 스펠링 비도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영어 공부를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비라는 말이 중세 영어 단어 bean 또는 benny에서 유래했다는 겁니다. 호의, 선함이란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돕는다는 뜻으로 쓰였고 bean은 이 단어 bean의 축약형이란 거지요. 하지만 이 또한 명쾌한 설명을 되진 않는데요. 자, 그래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한데 모여 영어 단어를 맞추는 모습을 보면 꿀을 나르기 위해 열심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꿀벌의 모습이 연상되긴 합니다.
스펠링비의 흥미로운 기록들
스펠링비의 결승전과 준결승전은 미국의 스포츠 전문 방송인 ESPN을 통해 미국 전 지역에 생중계될 만큼 큰 관심을 받습니다. 스펠링비를 소재로 한 영화도 있는데요.
I want to win.
You want to win what?
I want to win a national spelling bee.
Yes.
영화 아킬라 앤 더 비는 가난한 흑인 학생이 스펠링 비를 통해 꿈을 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스펠링 비 대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바로 인도계 학생들입니다. 인도계 학생은 올해를 포함해 9년 연속으로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인도계 학생들은 최근 17년 동안 13번이나 우승을 거머쥐면서 독보적인 실력을 뽐내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인도계 학생들이 스펠링 대회에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부모의 학구열을 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이민 온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로 자녀 교육과 성공에 관심이 많다 보니 미국에서 열리는 수학, 과학 대회에 이어 스펠링 비 대회까지 휩쓸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리고 스펠링 비 대회를 보면 형에 이어 몇 년 후에는 동생이 우승하는 등 이 형제 자매가 우승의 영광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부모에 이어 자녀가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6년 스펠링비 대회.
올해 대회는 지난주 24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 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우승자는 자이람 하드와군과 니하르 장가군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014년과 15년에 연속으로 공동 우승자가 나오자 올해는 이전보다 더 어렵고 많은 단어를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3년 연속으로 또 공동 우승자가 나오게 됐지요. 자, 그렇다면 올해 우승을 가져다 준 마지막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G-E-S-E-L-L-S-C-H-A-F-T, Gazelleschaft.
That is correct.
니하르 군은 독일어에서 유래한 이익사회란 뜻의 게젤셰프트의 철자를 맞추며 우승의 기쁨을 맛보게 됐는데요. 니하르 군은 11살로 스펠링비 역사상 가장 어린 우승자였고 또 다른 우승자인 자이람 군은 재작년 공동 우승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학생 모두 역시나 인도계 학생인데요. 이 두 학생은 4만 5천 달러의 상금과 우승컵 그리고 스펠링비 우승자라는 명예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영어 철자 맞추기 대회인 스펠링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줄리는 워싱턴 DC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고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마다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They say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nd the stories they tell are worth much more.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인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전에 제가 줄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First, so to speak, is a camera bag. So oh, yeah. I do, I've had this camera. Since 2008, I've taken 15,000 pictures.
So. 15,000?
Yes. Not all good. But and I have a lot of family to take pictures of, but I really like getting out and just catching things in my mind's eye.
Right.
And that helps me remember.
That's true. It's very memorable. And they say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I agree. Yeah. Completely. I couldn't say it better. So.
제가 줄리에게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진기를 어디 가든지 꼭 갖고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줄리는 네, 맞아요. 카메라 가방을 어디 가든지 꼭 챙깁니다. 2008년에 이 카메라를 샀는데요. 지금까지 한 15,000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기억에 남고 추억이 담겨서 좋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저는 줄리에게 맞아요.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사진에는 많은 추억을 담을 수 있어서 좋고요. 결국 나중에 남는 건 사진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이죠. Picture. P-I-C-T-U-R-E. Picture는 사진이라는 뜻이죠. Worth. W-O-R-T-H. Worth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말 그대로 하면 사진 한 장이 천 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는 말인데요. 다시 말해서 천 마디 말을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Purse, so to speak, is a camera bag. So oh, yeah. I do. I've had this camera. Since 2008, I've taken 15,000 pictures.
15,000?
Yes. Not all good, but and I have a lot of family to take pictures of, but I really like getting out and just catching things in my mind's eye.
Right.
That helps me remember.
That's true. It's very memorable, and they say y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right?
I agree. Yeah. Completely. I couldn't say it better. So.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 사진 한 장으로 결혼식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그렇죠? This wedding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This wedding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오늘의 영어 표현,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천 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세라 보니 부른 러버스 콘체르토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asiest day for us just to fall in love. Now I belong to you from this day until forever. Just love me tenderly and I'll give to you every part of 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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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ever make me cr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2년 5월 31일 오늘 독일 나치의 전범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죄였습니다. 독일 나치의 친위대 장교였던 아이히만은 독재자 히틀러의 신복으로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히만은 가족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피신합니다. 이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은신해 있는 것을 파악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아이히만을 체포해 이스라엘로 압송하게 됩니다. 결국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죄로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어 1962년 오늘 아이히만은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1974년 5월 31일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유엔의 중재 아래 휴전협정에 조인합니다. 이 휴전협정은 두 나라 모두 군대를 철수하고 모든 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8개월 전 시작된 제4차 중동전쟁이 마침내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해 전 이집트와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 즉각 반격에 나서자 아랍국가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에 대해서는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유엔이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1973년 12월 유엔과 미국, 소련의 중재 아래 이집트와 요르단, 이스라엘의 외무장관이 모여 제4차 중동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1974년 1월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1974년 오늘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마침내 휴전협정에 서명하게 됩니다. 이 협정으로 시리아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빼앗겼던 골란고원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